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대형 버스 터미널에서 오늘 오전 폭탄이 터져 당국이 긴급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맨해튼의 교통중심지인 포스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폭탄이 터져 출근길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터미널과 인근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폭탄이 버스 터미널 지하 복도에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남성 한 명이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사상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몸에 철선을 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추가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에 대테러 병력을 투입하고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뉴욕 맨해튼에서는 트럭이 돌진하는 테러로 적어도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미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시위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보안관을 칼로 찌르는 등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22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랍연맹은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무효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럽 국가들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본질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예루살렘을 두 국가 모두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파리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예루살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스라엘의 유대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소탕을 위해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한 계엄령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반군이 남부 도시 마라위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달 말 만료되는 계엄령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의회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틴 엔다나르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IS와 분리 독립자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리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해안지역 라타키아의 흐메임 러시아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 러시아 군병력 상당 부분을 철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하며 테러 분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 러시아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더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흐메임 공군기지는 시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중심 거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중순부터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를 돕는다는 이유로 내전에 깊이 개입해왔습니다. 특히 흐메임 공군기지와 서부 타트루스 해군기지를 전초기지로 삼아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부군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7일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IS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이 서부 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불길이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부 도시 벤츄라에서 시작된 산불은 서부의 산타바바라 지역까지 번져 주민 5천 명에 대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최대 압박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심각한 안보 문제라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 오전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5m, 서해 북부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최대 압박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재가 북한 정권에 가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o knows? I just tell you folks, you're in good hands. That's all I can say.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전부는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독재 정권에 가해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고 미국도 많은 제재를 가했다면서 제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작동할지 모르지만 한번 시도해본 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전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Hey, they left me with North Korea. They left me with a mess in the Middle East. They left me with Afghanistan, which is was a disaster. We'll make a lot of progress in Afghanistan.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가 현 상태로 북한과 중동, 아프가니스탄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등을 엉망인 채로 물려받았지만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이미 완성했으며 여기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결합시킨다면 미국은 선제 공격이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전 총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상봉쇄로 북한의 수출과 기술 획득을 막고 사이버 기술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후퇴시키는 작전을 제안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pursue diplomacy, and that requires us to put both incentives and pressure.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중국의 유인과 압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결국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베이징을 통해 열릴 겁니다. 외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제 공격까지 가지 않는 세 가지 군사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봉쇄입니다. 아마 유엔 안보리 결의와 최소 중국의 묵인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옵션이죠. 두 번째는 사이버 기술들을 사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는 공격적인 사이버 보안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외교와 군사 옵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I think it's quite severe. I would say the chances of a war involving a nuclear detonation are probably approaching 10%. I think there's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이 사용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20% 정도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북한 문제를 여전히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70%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선제 공격을 언급하셨는데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it is not an effective option because the escalation would lead to probably 500,000 to 2 million people.
저는 선제 공격이 효과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확대된다면 아마 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할 겁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정밀 타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옵션을 추구하는 건 불장난처럼 위험합니다. 우리는 외교와 제가 앞서 언급한 옵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억제력을 갖춘 정권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상 봉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would require about 20 ships, 10 on each coast. We would have to have cooperation from China.
해상 봉쇄 작전에는 약 20척의 군함이 필요할 겁니다. 양쪽 해안에 10척씩 말이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최소 이들의 무기니라도요. 또 이 작전을 관장할 지휘함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나 큰 지휘함이 될 수 있겠죠. 이 작전은 미군 함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해양 국가들과 함께한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이 작전의 장점은 북한의 수출 능력을 제한하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술 지원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기술들을 막는 거죠. 북한은 중국과 긴 육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북한과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겁니다. 해상으로 기술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상 국경을 통해 들어간 것이 될 테니까요.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을 어디에 그었을까요?
Think of it as two streams of threat that are coming together. One is the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stream is complete.
지금 두 가지 줄기의 위협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한 줄기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인데 이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미국의 모든 도시에 도달할 ICBM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줄기는 강하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갖추는 겁니다. 북한이 이를 완성하면 두 가지 줄기가 연결됩니다. 핵무기를 발사해서 미국 전역에 전자기파 공격을 가하거나 미국의 핵심 도시를 공격할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역량만 갖춰도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Correct. We're not quite there yet. We probably have 12 to 18 months. The next step we will see, in my view,
맞습니다. 아직은 그 시점에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북한의 다음 움직임은 바다 위 상공에서 수소 폭탄을 폭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제 사회가 다 같이 외교적 해결책을 가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북한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심각한 안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 또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상황이 가장 긴장되고 위험한 평화 안보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펠트먼 사무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만이 있을 수 있고 진지한 대화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또 펠트먼 사무차장이 오판을 막고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창구를 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방북 기간 북한 내 유엔기구 관계자들을 만나고 식료품 공장과 결핵예방센터, 유방암센터, 소아병원 등 유엔의 대북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엔의 사무차장급 고위 외교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고통스럽게 만들 다양한 경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장 선제 공격을 실행에 옮기진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미국의 즉각적인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I don't think we'll have a preemptive strike. I think we'll find ways to keep increasing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until.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깅그리치 전 의장은 7일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미국은 선제 공격보다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늘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경제적, 재정적 압박 등 북한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could do it if you absolutely had to, but it is very dangerous because of the danger of the threat.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선제 공격을 취할 수는 있지만 서울에 가해질 위협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북한을 타격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might be an if there is will strike. I mean what I think what they're proving this week and what General Mattis has said, now Secretary Mattis has said over and over is if we have to we will strike.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거듭 말했듯이 필요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갖춰 엄청나게 강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1995년부터 1999년 공화당을 이끌었던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물망에 올랐고 이후 국무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됐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짐 존슨은 이날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며 대신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at if China wants to put an end to this problem that they could and should do it. They can't.
존스 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바로잡길 원할 것이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believe that US Chinese cooperation is successful in this one. Could usher in a new era.
존스 전 보좌관은 미중 협력이 성공한다면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겠지만 실패한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네, 일본 북부 해안 곳곳에서 표류 중 발견되는 북한 선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식량난과 함께 북한 당국이 무리하게 어획량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일본 해안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이 발견됐다는 보도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표류 선박이 발견된 사례가 최근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표류 중 발견되는 북한 선박은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월 2 내지 5건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28건으로 늘면서 일본 당국의 공식 집계가 공개된 2013년 이후 월 단위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특히 12월에도 하루가 멀다고 표류 선박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역대 기록을 깰 전망입니다.
예, 2013년부터 일본이 공식 집계를 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과거에는 한 몇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까?
예, 일본 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듬해인 2013년에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4년 65건, 2015년 15건, 2016년 66건이었고
예.
올해는 10일 현재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표류 선박들에서 시신도 함께 발견되고 있다고요?
예, 적게는 두세 구에서 많게는 여덟 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신들은 남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이렇게 일본 해안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가을부터 겨울철에 대륙에서 부는 북서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청진이나 함흥, 원산 등지에서 출항해서 물고기를 잡다 무슨 이유에서든 사고가 나면 해류에 떠밀려 일본 북부 지역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사고도 그만큼 잦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고 선박들이 거의 대부분 길이 10m 안팎의 작고 낡은 목선인데다 연료가 부족하거나 기관 고장을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게다가 식량도 부족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선원들이 사망해서 표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m 안팎의 작은 목선, 게다가 굉장히 낡은 목선으로 먼 바다에서까지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 상당히 그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발견된 북한 선박들이 육지에서 5마일 이상 가거나 3m 이상의 파도를 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네 낚싯배 정도인데 이런 배로 오징어나 명태 등을 잡기 위해서 최고의 어장으로 알려진 대화태 인근까지 접근한다는 겁니다.
예.
대화태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근접해 있어서 올 들어 지난 7월 이후에만도 이 지역에서 불법 어로중 경고를 받은 북한 어선이 2,000척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선박들이 왜 이렇게 사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먼 바다에 나와서 조업을 하는 걸까요?
예, 북한 당국의 무리한 할당량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 북한에서 수산물은 외화벌이 수단인데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이 정책적으로 물고기 잡이 전투를 독려하고 있고 결국 소형의 낡은 목선으로 무모하게 먼 바다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예.
이 북한 어선들은 당국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근해 어업권을 중국 배들에 팔아넘긴 탓에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 선박이 일본 해안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건데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북한 요원들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대부분 해안 지방에서 북한 공작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구조된 북한 선박의 선원들이 현지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예.
여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일본 해안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이 계속 발견될까요?
예, 북한에서 식량난과 외화난이 계속되는 한 사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을 앞둔 시점에 고기잡이가 활발하고 사고도 이때 많기 때문에
예.
12월 이후에도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일본 해안에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뉴스 해설에서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사례에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의 BX 사용 문제를 공식 거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영국은 2017년 10월에 열린 화학무기 금지기구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국적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신경작용제 BX 사용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교관 등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했습니다. 특히 살해 과정에서 유엔이 금지한 화학물질 BX가 사용돼 큰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당시 사건의 주범을 북한으로 공식 지목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는 최근 당시 사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도 북한이란 단어를 제외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공식 문서, 그것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에 채택된 결의 2371호 이행사항을 나열하는 보고서에 이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영국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 파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영국 내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2017 치안범죄법을 통해 제재 위반자에 대한 벌금 조항이 마련되고 이들의 최대 형량도 늘어나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해당 법은 북한과 관련된 추가 제재가 채택될 시 48시간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외교 공관과 외교관에 의한 특권이나 면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확고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는 북한 대사관이 개설돼 있으며 최일 대사를 비롯해 모두 5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중대한 어려움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연계해 자국민의 복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날 단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통상 5장에서 10장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일 위원회에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러시아 외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 2371호가 채택될 당시 각 내각과 정부기관들이 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에 2270호 이행보고서 때도 단 세 문단에 모든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대통령령이 서명됐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스웨덴과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등의 이행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스웨덴은 대북제재에 관한 법령을 통해 북한으로 무기와 관련 물질에 대한 조달과 판매, 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6일을 기준으로 2371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모두 32개 나라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이 추가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불법 거래에 관여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11일부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이뤄진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은 총 9개로 라선국제상업은행과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입니다. 라선국제상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 제재 대상에 올린 명단에 포함된 은행입니다. 또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와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조선금벌무역, 능라도용학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도 포함된 회사입니다. 개인으로는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인 김수광과 제일신용은행의 김경혁, 박철남, 류경상업은행의 리호남, 고려은행 리성혁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 10명과 원양해운 소속 김영수, 만수대창작사 소속 김동철을 포함해 총 12명입니다. 개인 제재 대상자는 모두 해외에서 북한 금융거래 활동과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고려금강은행의 차승준을 비롯한 6명이 중국에서 활동했으며 원양해운 관계자인 김영수는 베트남에서 활동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명단은 11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됩니다. 이들의 한국 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한국 국민이나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미국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중국에 대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당일인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의 주동력은 원유라며 중국의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In 2003,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30일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are doing a lot. We do think they could do more with the oil.
이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는 건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한계 상황에 돌입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로 북한은 미국 전역을 미사일 타격권에 넣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화성 15형의 핵탄두를 결합해 실전 배치하는 일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 안에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존 맥론인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대행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원유 공급 중단 외에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수단도 별로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부터 올해 채택된 2375까지 모두 9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무기와 석탄, 철광석, 섬유 수출이 금지됐고 해외 노동자 송출도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제재 카드는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서울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그 이 북한 압박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막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이런 그 압박 제재에 직접적으로 더욱더 동참을 심화 확대시키기 위한 압박일 수도 있고.
중국은 현재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단둥에서 길이 30km의 지하송유관을 통해 평안북도 백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제공된 연간 5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해 군사 교통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단동에서 신의주의 그 봉화화학공장이라는 정유공장까지 송유관이 묻혀 있는데요. 조중우호 송유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송유관으로 원유가 예전에는 한 100만 톤씩 하고 그랬어요. 90년 이전에는. 그러다 지금은 한 50만 톤에서 55만 톤 그 사이쯤 해마다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된 휘발유와 디젤유 등은 주로 군부와 정부기관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유조선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십만 톤의 휘발유와 디젤유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대북 송유관 꼭지를 잠글 경우 북한 경제가 붕괴돼 전략적 자산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중국은 이미 인도적 이유를 들어 대북 원유 공급을 줄일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에는 파라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송유관을 일시적으로 막을 경우 원유가 굳어져 원유 공급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김경술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경유전 원유 성분이 워낙 파라핀 성분이 많아서 수송하다가 수송을 중단을 하면은 관에 있는 파라핀 성분들이 굳어버린대요. 응고되어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중지되면은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녹여줘야 된대요. 파라핀을. 녹여주기 위해서 그 용해제를 투입해서 그걸 녹이는데 그 용해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중국은 북한에 제공하던 휘발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의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정제유 수입이 유엔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인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년간 핵무력 완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온 점을 들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더라도 핵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세계무역기구 강요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식 의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칙 제정이지만 미국 대표단의 입에 세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여파가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원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세계무역기구 WTO 강요회의가 시작됐죠?
네, 세계무역기구 WTO 164개 회원국 당국자들이 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모여서 나흘 일정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WTO 회원국 모임입니다. 공식 의제는 따로 있지만 미국 대표단 발언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미국 대표단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WTO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력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의 경제 주권까지 훼손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예.
예, 미국 신문인 뉴욕타임스는 오랫동안 WTO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판자로 돌아서면서 WTO와 자유무역체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짚었습니다.
예, 2년 만에 열리는 광료회의가 2년 전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꼽히는데요. 통일된 국제전자상거래 규칙 제정, 이게 첫 번째인데요. 최근 몇 년 새 나라 간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규칙이 국가별로 제각각이라는 제각각이어서 이 국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일부 국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WTO 강요회의가 열리는 건데 지금 여러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미국 대표단의 발언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제 개막에 맞춰서 성명을 냈는데요.
예.
예, WTO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 경제와 무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WTO 분쟁 처리 기구 최종 심의 위원 결원 3명을 충원하는 안건 처리도 반대했는데요.
예.
예, 최종 심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예. 회의 첫날부터 미국 대표의 태도가 강경하군요.
예, 그래서 회의 참가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앨런 울프 WTO 사무처장은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도전은 미국 지도력의 부재라면서 무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나라인 미국이 그걸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예, 영국 BBC 방송은 다른 나라들은 전처럼 미국이 WT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나라의 이익을 지키려는 미국 대표와 WTO에서 지도력을 요구하는 다른 참가국들 사이에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오는 수요일까지 계속되는 회의 일정 내내 라이트하이저 미국 대표 발언마다 참가국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를 놓고 결론이 나오거나 혹은 관련돼서 공동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WTO 체제에 회의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이 유럽연합과 함께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일부 국가 행태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일부 국가라는 건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일본 정부와 유럽연합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철강 제품 등을 세계시장에 지나치게 싼 값으로 내다 파는 행위, 또 그런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 등을 아울러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걸로 일본 언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예,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에서는 시위 때문에 지금까지 최소한 4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수도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며칠 동안 있었고요. 중동 이웃 나라인 요르단, 터키, 이집트, 모로코 등지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에 참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로까지 시위가 확산되고 있군요.
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어제 5천여 명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예, 이렇게 각 지역에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국가 지도자들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가 지도자들끼리 어떤 설전을 벌였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예, 파리는 프랑스 수도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프랑스 역사와 선택을 존중하듯 우방이라면 우리의 역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오래된 국제적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선언으로 단번에 뒤집혔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의 교착 상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몸짓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죠.
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는데요.
네.
예,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두 개 국가 해법으로 예루살렘을 양측 모두의 수도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을 보겠습니다. 내일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눈길을 끄는 선거가 치러진다고요?
네, 엘라베마주를 대표할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내일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법무부 장관으로 나간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의 후임자를 뽑는 건데요.
예.
예,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에게는 지난 주말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칠 기간이었는데요.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는 유세전을 펼쳤습니다만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는 눈에 띄는 일정 없이 주말을 보냈습니다.
예, 이 선거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목을 끄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원래 논란이 많았던 데다가 이번에는 이 성추행 주장까지 나온 상태라서 무어 후보가 과연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서 연방 상원에 입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참고로 무어 후보는 엘라베마주 대법원 판사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예, 무어 후보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어떤 건가요?
예, 워싱턴포스트가 폭로한 내용인데요. 무어 후보가 30대였던 지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사이에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이 가운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무어 후보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후보 본인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크다고요?
예, 맞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의 말을 믿는다면서 무어 후보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고요.
예.
예, 또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퇴의 압박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무어 후보에게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무어 후보 지지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의 꼭두각시라면서 로이 무어 후보를 뽑으라고 유권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나요?
네, 연방검사 출신인 존스 민주당 후보는 지난 주말 유세에서 이번이 엘라베마주의 새해 바람을 몰고 올 좋은 기회라면서 유권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때 민주당의 존스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네. 하는데 지금 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의 판세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무어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어 후보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여론조사에서 존스 후보에게 뒤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존스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흑인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하면 해볼 만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선거 지원을 재개하는 등 무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8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7도고요.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12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5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4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4도고요. 사리온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14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운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9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 영하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5m로 높게 일고요. 서해 북부 1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1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버스 터미널에서 오늘 오전 폭탄이 터져 적어도 4명이 다쳤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폭발이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교통중심지인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폭탄이 터져 출근길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터미널과 인근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현재 남성 한 명이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방글라데시 출신인 이 남성은 몸에 철선을 두르고 옷에 숨긴 5인치 크기의 금속 파이프 폭탄을 터뜨리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 브레튼 뉴욕시 경찰국장은 이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폭탄이 더 설치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대테러 병력을 투입하고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지난달에도 트럭이 돌진하는 테러로 적어도 8명이 숨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미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시위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보안관을 칼로 찌르는 등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22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랍연맹은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무효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벤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럽 국가들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본질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예루살렘을 두 국가 모두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파리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예루살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스라엘의 유대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소탕을 위해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한 계엄령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반군이 남부 도시 마라위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달 말 만료하는 계엄령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의회에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틴 엔다나르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IS와 분리독립자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리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해안 지역 라타키아의 흐메임 러시아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 러시아군 병력 상당 부분을 철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하며 테러 분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 러시아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더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흐메임 공군기지는 시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중심 거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중순부터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를 돕는다는 이유로 내전에 깊이 개입해왔습니다. 특히 흐메인 공군기지와 서부 타트루스 해군기지를 전초기지로 삼아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부군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지난 7일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IS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이 서부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불길이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